네, 우리 전문 병재님이 지난주에 그 일본을 다시 또 출장을 가셔서 네, 그래서 전 병재님은 같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우리가 17절까지를 좀 같이 읽는 것으로 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아멘. 거기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예비하신 권면과 또 책망과 또 교리와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참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일부분을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세 개의 유명한 비유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드라크마, 그다음에 잃은 아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 개의 비유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주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으로 인한 그 하늘 아버지의 기쁨, 이제 이것이 이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는가?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이유를 보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자꾸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대단히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비뚤어진 마음, 그것을 거슬려 하는 그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로 이세 가지의 비유들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결론 부분이 다 동일합니다. 먼저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그 결론에 해당하는 15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제 지금 이것을 찾은 주인이죠. 이 주인 이 양과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기뻐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것이 지금 잃은 양 100마리 중에서 그 이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잃은 양에 대한 그 비유의 그 결론이자 비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부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잃어버렸던 어떤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이제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뭐 이제 동전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대단히 작은 값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게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이제 우리 가치로 칠 때 뭐 최소한 5만 원 이상 한 1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어떤 의도였냐면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그 남편이 신랑이 이 아내를 위해서 준 선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들을 마치 이 보석 꿰듯이 그렇게 꿰가지고 그걸 팔찌를 만들거나 이제 목걸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갈 때는 그 머리에 마치 화관처럼 이렇게 이제 머리에 장식을 하고 나가는 그러한 용도였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사실 나머지 9개가 조금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었고 또 이것이 단순히 몇 푼 안 되는 돈으로만 계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남편이 준 어떤 선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 잃어버리면은 똑같은 걸 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좀 의미가 퇴색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기에 이 여자가 이제 이 동전을 찾았을 때, 왜 이렇게 또 이 어렵게 찾는가? 유대인의 그 가옥 구조가 이렇게 천막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창문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조그만 창문이 있고 안이 대단히 이제 어둡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닥은 이제 진흙 바닥을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를 깔아놓는 아니면은 이 어떤 융단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 카펫 같은 비슷한 것들 깔아놓는 구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어두운 데서 이거 조그만 이제 동전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은 대단히 이제 어렵고 등잔까지 이렇게 밝혀야 되고 낮은데도 뭐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걸 찾았을 때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어떤 돈 가치보다는 자신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것을 되찾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기도 지금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지금 이 비유의 지금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 찾은 사람인 이 여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동전의 비유나 두 개가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비유인데 이것은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찾았을 때 그 주인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아들의 경우도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15장 24절에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회개할 때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표현과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여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32절에도 보니까 이 형이 불만을 제기할 때 이 형에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이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의미인 것이고 이 잃어버려진 그 죄인들인 세리와 이 여러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지금 못마땅해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세 개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그것도 짐승입니다. 그렇죠? 목자의 어떤 보호와 관리의 대상인 어떤 한 짐승. 그러다가 좀 더 이 비유가 조금 더 이제 강해져서 10개 중에서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이렇게 되는데 그 드라크마가 단순한 어떤 실제 액면가의 동전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남편의 사랑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의 증표로서의 어떤 그 동전 이것을 찾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얘기에서 돈 얘기로 근데 그 돈이 단순한 돈은 아니고 사랑의 증표로서의 어떤 돈 얘기로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두 명 중에서 한 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잃어버렸던 한 명이 회복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받고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의 이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비유를 사용하시되 점점 더 이렇게 강력한 그런 이제 이미지를 동원하셔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이것을 공부하는 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돌아온 아들의 이 비유를 우리가 적용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삼중적으로 조금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지금 아버지와 방탕한 어떤 아들의 이런 구도로 이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이 잃어버린 아들이 지금 죄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 지금 1절과 2절에 지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말씀을 제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도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조금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도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 전체가 다 어떤 잃어버려진 것들을 찾았을 때 어떤 그 주인 또는 그 찾은 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잃어버려진 이 탕자가 이제 죄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죄인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좀 나눠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죄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죄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좀 부류를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큰 카테고리로 부류를 지어서 얘기한다면, 죄인 그랬을 때, 물론 사람마다 조금 분류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저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이 탕자의 비유를 먼저는 아담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할 생각되는 그 죄인이라는 그 이미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 범죄한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받고 태어난 모든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적용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늘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담,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받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을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적용할 수 없겠는가 할 때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지가 조금 좀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리하기로는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영적으로 적용할 측면들이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여지가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의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거지였던 자들이 이 왕을 따라가서 왕자가 된 그러한 거지였던 자들이 신분이 왕자로 바뀐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거지 근성이 어디 갑니까? 그 거지 근성은 왕자가 법적으로 왕자로 선포된 이후에도 한동안 어쩌면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의 이 탕자 이 이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도 우리가 적용할 여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조금 각각의 조금 부분들을 조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서 이제 두 아들이 이제 그 중에서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몫을 주십시오. 자, 아버지의 유산은 언제 물려주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나 유대 사회나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아버지에 대한 조금 그 모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것을 이제 허락하지요. 여기 보니까는 이때 그냥 유산을 나눠줄 때 작은 아들에게만 나눠준 것은 아니고 두 아들에게 다 그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두 아들에게 다 요 순간에 재산을 다 나눠준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의 관례에 따라 장자는 두 몫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분수로 표현하자면 큰아들이 3분의 2, 작은아들이 3분의 1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현금화해서 그래서 먼 나라로 이제 떠났습니다. 13절에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며칠이 안 되어 이걸 다 챙겨갈 정도라면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었겠죠. 그 이전에 요건 요렇게 처리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하고 하면서 이미 다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현금화해서 이제 먼 나라로 이제 간 것입니다.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해방, 아버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밑에 있는 동안에는 돈은 어쨌든 마음대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어떤 권위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도 마음대로 쓸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간섭이나 핀잔이나 충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 최대한 멀리 갔겠죠. 최대한 멀리. 먼 나라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최대한 먼 곳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득한 옛날에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아담 부부가 미스터 아담 and 미시즈 아담이 이 금지된 열매에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해방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략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래 했을 때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한다. 선과 악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은 머릿속으로 죄가 뭔지에 대한 개념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면 그건 안 돼. 이렇게 죄라는 어떤 막연한 개념은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가 실제화된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실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내가 먹지 않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께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무엇이 된 것입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방. 그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뱀이 유혹했던 것이 그것이고 이브가 하고 싶은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것 같았어요. 자기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았고 뱀의 말대로 그걸 먹으면은 신들처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어떤 굴레, 내 생명의 근원이신 그 아버지의 어떤 권위와 그분의 어떤 선악 기준, 그분이 제시하신 어떤 절대 좌표, 여기에 내가 구애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이나 이브나 하나님, 즉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받은 유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나쁠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인가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 그리스도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 이게 단련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죄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제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충분히 성숙하고 자신의 어떤 재산을 물려줘도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유산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인간과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인간으로 얘기하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그 유산을 이제 다 주게 될 것인데 어차피 주게 될 거예요. 선악의 개념도 인간이 충분히 성숙했다면 성숙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허락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 어쨌든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이고 그것을 금하셨던 때에 아담이 이제 스스로가 그것을 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 탕자의 비유와 조금 이렇게 맞춰 보자면 자기의 유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한 그러한 부분과 연관시킬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받은 이 유산, 즉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셈이었습니다. 먼 나라, 아주 아주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유산을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이 개념을 아담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인들,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나는 모든 이 아담의 후예들에게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 기준, 이것을 가능한 한 멀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달아나서 그래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미리 받은 유산과도 같은 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 권리를 마구 남용하는 것입니다. 마구 남용한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구 남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과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를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적용할 여지가 없겠는가 할 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사실 종종 이러한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늘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된 자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 거지였다가 왕자로서 이렇게 선포된, 그래서 법적으로 지위가 바뀐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근성이 남아있다. 이게 거지였던 자가 왕자로 선포가 되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자기가 밥 먹던 습관, 이 손으로 그냥 막 씻지도 않은 손으로 집어먹던 습관, 거지처럼 꾸정하게 이렇게 걷던 습관, 땅에 뭐 떨어져 있지 않나 해가지고 땅만 보고 걷는 습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죄인의 구원받았지만 죄인의 어떤 근성이 남아있는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종종 이 탕자와 같은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하에 아버지의 공급을 받으면서 이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미리 받은 자기의 몫을 챙겨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종종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 기준, 절대 좌표는 여기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악 기준, 그것은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기준과 어떤 자기 합리화한 어떤 선악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발은 한쪽은 이 세상에 담그고 한쪽은 교회에 담근 채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 아버지의 어떤 권위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이야기에 보니까 이렇게 먼 나라로 간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 13절부터 다시 보니까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이 사용된 단어들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얼마나 이게 참 극단적인 단어들입니까? 허랑방탕했다, 허비했다, 탕진했다, 큰 기근이 들었다, 궁핍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이게 개혁성경의 주염 열매로 되어 있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 이게 이제 우리 흠정혁성경의 표현입니다.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알맹이도 아니에요.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형이 아버지 앞에서 불만을 제기할 때 이 아들의 행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가서 한 일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관리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도 똑같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선악 개념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 이 아담, 자신이 받은 이 미리 받은 이 재산인 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능력, 이것을 아담은 잘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이전에는 벌거벗고 있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수치스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부끄러워졌어요. 그렇죠? 선악 개념이 혼돈이 생긴 것입니다. 선악과 이전에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은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기대되는 일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나무들 사이에 뒤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숨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이 판단할 때 선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선악과 이전에는 자기 아내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자매들을 보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하죠. 아, 자매 없으면 못 살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내 반쪽이다. 내 잃어버린 반쪽이야.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선악과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에게 선악과를 건네주어서 먹고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범죄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먹은 이후에 선악 개념이 이렇게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담은 이 유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아담의 후예들도 다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이 이제 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선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뭘 드릴지를 헌물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죄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 즉 육체 생명 피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요구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셔서 짐승의 그 가죽을, 제가 믿기로는 피 묻은 가죽을 이렇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담의 이 아들들이 다 교육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아들들 중에 이 선악의 개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아들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한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선악의 개념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형벌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합니다.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이 표를 해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형벌을 주실 때 그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러고 들고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의 기준이 자기가 볼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건 가혹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범죄한 이 아담의 후예들, 즉 모든 인류의 선악 개념은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 유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해야 된다고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한 여자하고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어떤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 직후에 바로 뭐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일부 다처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만 있을 때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선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 선과 악을 관리할 이 어떤 유산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두 사람, 어떤 사람은 열 사람 이렇게 막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청년을 쳐 죽이고는 그것을 자기 부인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눈에 오른 것이 곧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 세상의 이 모든 인류의 이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두 번 나오는 표현 중에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의 후예들은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이 어떤 아버지의 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유산을 전혀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권위를 떠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사실 발견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될 때 그때 선악을 분별하는 그 문제에서 혼란이 옵니다. 뭐가 선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선악 기준을 삼으면 너무 명확한데 그것을 제쳐두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쳐두고 이게 선일까? 이게 악일까? 이때는 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것을 매사에 자기가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게 될 때 이걸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유산, 아버지의 이 유산을 아담이건 아담의 후예들이건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건 이것을 완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죠?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 그랬죠? 여기 15절에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아마 그 나라의 시민권을 이제 그냥 아예 시민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이방인의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되어버린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했던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짐승인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경 이 소위 성화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쭉 그려놓은 그림들 중에서 목자가 우리는 뭐가 좀 자연스럽죠? 목자는 뭐를 치고 있어야 되죠?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 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머릿속에 딱 떠올릴 때. 그런데 그림 중에 목자가 돼지를 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것인데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어찌되었건 이러한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고 또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 부류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늘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독립하고자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영적, 혼적, 육적인 파산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께서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즉시 분리되셔야 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죠? 혼적으로는 자신의 범죄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탓으로 돌리는 비열함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혼이 일그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평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게 되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난 그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낙원인 에덴에서는 쫓겨나고 아들들이 서로 시기하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아들 중에서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 마크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야단 부부가 이거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죄와 탐욕의 도시가 자기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가인이 성을 세우죠. 예, 문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도시, 탐욕의 도시가 예,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자기 후손들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예, 이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 영적, 혼적, 육적으로 다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 예, 자신의 이 창조주이신 분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아담의 후예들 모든 인류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떠나서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은행에 몇십억의 잔고를 가지고 있건 몇 평짜리 집에서 대저택에서 살고 있건 어떤 차를 어떤 고급 승용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완전히 파산한 삶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허랑방탕하고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이러한 파산한 모습이 성경의 여러 군데 이 죄의 목록들을 나열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예. 파산한 존재들, 아버지를 떠나서 파산한 존재들의 그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이렇게 죄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근이 든 땅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아 올린 이 인류의 어떤 기술 문명, 이것의 바벨탑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뭔가 대단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떠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기근으로 인해서 큰 기근으로 인해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은 돼지를 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돼지를 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영원한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풍성한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고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건 돼지들이 먹는 곡식의 껍질보다 못한 것이라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시각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겐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아들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 이걸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해서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돼지가 먹는 곡식의 껍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번엔 전서입니다. 전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 우리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럽지 않은 것,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썩을 거, 더러운 것,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요리해 놓은 음식 보면 얼마나 참 보기도 좋고 침이 넘어갑니까? 그런데 그거 한 일주일 동안 방에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구토가 나고 역겨워서 그거 누가 치우려 하지도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썩는 건 그런 거예요. 썩는 건.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때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것들을 기웃기웃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것은 물론 제가 구원을 잃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변화되는 건 없어요. 다만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해지는 문제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직면하는 어떤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요가 결코 아니에요. 결코 풍요가 아닙니다. 여기 큰 기근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큰 기근, 궁핍함, 또 돼지들이나 먹는 그 먹이를 위해서 뛰어다녀야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죄인 된 이 아들이 완전한 파산 가운데서 외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많다. 자기가 먹고도 남아서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근데 그걸 주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종들조차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아버지 집은 풍성하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다 이것을 떠올리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은 빵이 풍족한 것. 여기 이제 빵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의미상으로는 먹을 것입니다. 그렇죠? 빵만 풍족했겠어요? 고기는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족. 빵만 풍족해도 참 괴롭겠네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이 먹을 것이 풍족하도다. 예. 아버지의 집,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종을 두고 있는 집입니다. 22절과 26절에 보면 종을 두고 사는 집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많은 품꾼들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품꾼들조차 자기가 먹을 양식이 남아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래 풍족한 집이에요. 파산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집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좋은 옷과 반지를 끼워줄 수 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대단히 풍족한 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도다. 이 사실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도다 하는 이 사실은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순간적인 파산, 일시적인 파산들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탕자와 같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완전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결과이고 그럴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 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는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내가 주님의 뜻에 살려고 노력했을 때는 내가 주님과 누리는 그 영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풍성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주고 싶어 하셔서 안달인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물가에 심긴 나무에서 얘기하는 그 물가, 사막의 히스나무 말고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할 때 그 물가,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 즉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물가, 물이 있는 곳, 나무에게 나무 뿌리에 필요한 그 물이 있는 곳,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 풍성한 생명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와 교제 안에 머물고 그분의 권위하에 머물고 그분의 공급 안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궁핍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빵이 풍족한 아버지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온 세상에 이 아버지 없이 파산한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즉 죄인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상기시켜 주어야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구령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구원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를 찾는 문제다. 구원이란 아버지를 찾는 문제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행 티켓 따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찾는 문제다. 영적 고아였던 자들이 아버지를 찾고 거지였던 자들이 아들로 회복되는 문제다. 즉 아버지가 있다.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고아가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지금 구령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아버지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개척하고 책임지는 삶은 고단한 것입니다. 그건 고단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버지 집엔 빵이 풍족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인간들 중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하는 이 외침을 가장 절실하게, 가장 절박하게 외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 세 부류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인 먼저 얘기했고,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가 남았죠? 예? 돌아온 탕자가 남았습니까? 예. 돌아온 탕자가 물론 외친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탕자가 외친 말인데, 이 말을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던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예? 예. 예,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담이 이마에 땀이 흐를 때마다, 그렇죠? 이 땅을 갈 때마다 뭘 외쳤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그때는 풍족했는데,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예, 그렇게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 그러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집에 빵, 먹을 것, 이것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아버지의 공급 가운데 그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탕자처럼 일시적으로 이런 모든 것에서 떠나서 궁핍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다시 매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새들도 먹이고 들의 풀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때 조금 자신 없습니다. 정말 그러실까?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너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참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못 먹이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먼저 구하려고 돌아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풍족한 그것들을 다시 채워주신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그 이야기를 마음껏 힘껏 외치는 그러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64장을 같이 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464장입니다. 464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에 충만하는 예 간절히 사모하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듯 성령 내 맘을 적시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맘에 송령 풍성이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도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참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빈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그 공급과 하나님의 풍요를 떠나서 내 방식대로 선악을 결정하며 내 방식대로 일들을 결정하고 내 삶을 내 스스로가 계획하려 할 때 참 영적인 큰 참 기근과 궁핍과 곤경을 만날 때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순간들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께로 다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